특별히 이 15주 동안 우리가 이 천국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주제들을 함께 나누었는데요. 결국은 천국 가정을 완성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필요한 요소가 뭐냐? 그 요소는 용서함에 있다 하는 거죠. 용서함에 있다. 아무리 좋고 화려하고 또 좋은 내용들을 다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천국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용서함이 없어서는 안 된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을 좀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며칠 전 저희 외할머님께서 95세 일기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장례를 성도들에게는 알리지 않았지만 또 은혜 가운데 잘 마치고 제가 돌아올 수 있었는데요. 그 옛말에 김병의 효자 없다라는 말이 있어요. 옛말에 김병 효자 없다. 저희 외가족 식구들도 굉장히 다 좋은 사람들입니다. 다 좋은 사람들인데 그런데 저희 외할머님이 95세까지 또 되실 때까지 요양병원에 가시고 요양병원에 가셔서 오랫동안 병원 생활 하시면서 뭐 들어가는 병원비라든가 들어가는 뭐 치료비 들어가는 뭐 이런 거 그다음에 가족 식구들 간에 오해 또 누가 더 갔는데 누구는 더 안 찾아왔는데 또 누구는 뭐 별로 신경을 안 쓴다는데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시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서로 불편한 감정들이 있었어요. 서로 불편한 감정들이 있어서 서로 참 대단히 곤혹스러운 부분들이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장례를 치르면서 서로 용서를 하고 서로 관계가 회복이 되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제일 큰 위에거든요. 제일 위에 사람인데 다 용서를 했어요. 형제들에게도 다 용서를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참 너가 애썼다. 너가 참 누구보다도 애썼다. 너무 고생했다. 다 이해한다. 다 이해한다. 그렇게 하니까 가족들의 분위기가 금방 정겨워졌어요. 금방 어느새 다 정겹게 다 그동안의 그 마음의 어려움들 불편함들이 다 씻겨지고 한순간에 다 해결이 되더라는 거죠. 죽음의 상황을 직면하니까 평소 오해, 감정 싸움, 섭섭함, 미움, 갈등 이런 거요 다 부질없이 돼요. 다 부질없는 것이 되더라고요. 죽음 앞에 직면하니까 이런 거 하나도 중요하지 않더라고요. 섭섭함, 오해, 억울함, 답답함 이런 거요 하나도 중요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고 결국 다 용서를 하게 되더라는 거죠. 한 인간이 무슨 일을 했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한 인간이 무슨 일을 했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얼마나 사랑하며 얼마나 용서하며 살았느냐 이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보시고 또 평가하실 때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하고 얼마나 대단한 업적을 남겼느냐 이것을 보고 평가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나 용서했느냐 이것을 보기를 원하시는 거죠. 우리 주님은 그것을 우리를 통해서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것으로 그 사람의 인격과 성숙을 가늠할 수 있는 척도가 되기도 하지요. 얼마나 주변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느냐 용서할 수 있느냐 그것이 여러분 자신 아닙니까? 여러분 자신을 대비하는 거죠. 내가 얼마나 내 주변 사람들을 사랑하고 내가 내 주변 사람들 얼마나 용서할 수 있느냐. 억울한 일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내가 얼마나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느냐.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인격과 성숙의 모습을 드러내게 되죠. 오늘까지 양정의 모든 가정마다 천국 가정 되기를 소원하면서 사랑이 가득한 우리 가정 우리 교회라는 시리즈 설교를 했고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용서함으로 자신감을 주는 가정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오묘하신 진리를 깨닫게 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요셉의 아버지인 야곱이 생을 마감하게 되었을 때에 형제들이 덜컥 겁이 났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자마자 이 형제들, 요셉의 형제들의 갑자기 덜컥 겁이 났습니다. 그 이유가 15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얘기합니다. 이 형들의 표현으로 봐서는 분명히 자신들의 행한 악한 일에 대하여 잘못을 알고 있었단 얘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요셉이 혹 이 일로 인하여서 보복하지 않을까, 안 갚음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덜컥 겁이 났던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 상황이 되면 누구나 다 위축될 것입니다. 자신감은 사라질 것입니다. 점점 그 환경에 몰입되고 말 것입니다. 두려워 떨게 될 것입니다. 사실 이런 일들은 우리 주변에서도 흔히 볼 수 있지요. 부모님 살아생전에는 그래도 잘 견딥니다. 잘 참습니다. 그런데 부모님 돌아가시고 나서는 정을 끊고 살아가는 형제들이 참 많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참 오랫동안 보았던 것이 그런 모습들이에요. 그래도 부모님 뭐 요양병원에 계시건 병원에 계시건 뭐 편찮으시건 어쨌든 부모님 살아계실 적에는 다 참아요. 다 견디고 참고 살아가는데 그런데 막상 돌아가시면 아예 정을 끊고 살아가는 형제들이 참 많아요. 너무 안타깝지요. 이 모습을 보면 무엇이 여러분들 생각납니까?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에 대하여 다 용서하셨지요. 우린 이미 용서받은 자가 되었어요. 우린 이미 용서받은 자가 되었는데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이 엄청난 용서받은 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살아가요. 하나님은 마음은 어떠실까요? 하나님의 마음은 대단히 아프실 것 같아요. 대단히 안타깝고 슬프실 것 같아요. 용서받은 자라면 엄청나게 큰 죄 가운데 용서받은 자라면 마땅히 용서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데 용서하지 않는 자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이 될 것이란 말이죠. 아무튼 형제들은 마치 유언인 양 이야기를 하지요. 요셉에게 찾아와서 형제들이 입을 맞춰서 유언인 양 이야기합니다. 사실은요, 이 내용을 엄밀히 살펴보면 이것은 팩트라고 보기는, 아니, 보기보다는 사실이라고 보기보다는 지어낸 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어낸, 자기들이 위험에 처하자, 자기의 상황이 어려움에 처하자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지어낸 말일 가능성이 훨씬 더 높습니다. 자, 17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아버지가 그랬다는 거예요.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하며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자, 이 내용을 잘 보면요, 철저히 자기 중심에서 말합니다. 요셉의 입장에서 이 이야기를 들으면요, 상당히 기분 나쁜 일이에요. 형제들이 악하게 행한 일로 인하여서 요셉은 어릴 적부터 참 외로운 인생을 살았어요. 괴로운 인생을 살았어요. 부모와 형제들 곁을 떠나서 외롭게 낯선 이방 땅에서 살게 되었고 또 온갖 모함과 온갖 그 오해 속에서 찌들인 인생을 살았고 또 때로는 옥에 갇히기도 하고 때로는 매에 맞기도 하고 참 험난한 인생을 살았어요. 그렇게 억울한 인생을 살게 했던 이 형제들이 고작 와서 한다는 얘기가 오로지 자기 위주로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객관적인 입장에서 팩트를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오로지 자기 입장에서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요셉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기분 나쁜 일이에요. 상당히 화가 나는 일이에요. 화가 나는 일이죠. 분명히 거짓이 농후한 말이었지만 말이었어요. 그런데요, 저는 이 본문에서 꼭 주목하고 싶은 표현이 있어요. 꼭 주목하고 싶은 표현은 바로 맨 끝에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거짓이 농후한 말이 틀림없는데도 불구하고 그저 상황만 모면하기 위해서 지어낸 말인데도 불구하고 울었어요. 왜요? 속상해서? 억울해서? 지난날이 생각해보니까 내 형제들 때문에 당한 것이 너무 속상해서 그래서 울었을까요? 왜 울었을까요? 저는 여기서 이 울었다는 표현에 주목하고 싶은 거예요. 이 울었다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와에베크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 와에베크라고 하는 것은 이 접속사 와우와 동사의 미완료형이 합해져서 무슨 뜻을 갖고 있냐면 형제들이 말하는 그 말을 듣자마자 울었다는 얘기예요. 듣자마자 울었다. 그러니까 형제들이 무슨 말을 했느냐 그 말에 대하여 진위 여부를 따져 묻고 이것에 대해서 진짜인 것 같아서 울었던 것이 아니라 아니면 거꾸로 이 말이 거짓말인 것 같아서 화가 나서 속상해서 울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여기서 이 울었다는 얘기는 어떤 의미냐면 이미 용서하기로 결정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요셉이 그렇게 반응하고 있는 형제들을 보면서 안타까움과 불쌍히 여김과 긍휼히 여김으로 정말 그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요셉이 형들을 보면 안 된 거예요. 불쌍한 거예요. 막 지어내고 그 상황을 바꿔내기 위해서 모면하기 위해서 막 지어내고 온갖 거짓으로 농후된 이 말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형이 요셉의 마음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울었던 거예요. 울었다. 여러분 우리의 경험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의 경험을 한번 생각해 보죠. 누군가 나한테 큰 잘못을 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나한테 와서 용서를 구했어요. 그때 만약에 나한테 용서할 마음이 없다면 어떻게 반응이 나올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 나한테 진짜 가슴 아프게 큰 잘못을 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나한테 용서를 구해요. 그때 여러분들의 안에 혹시 내가 용서할 마음이 난 전혀 없다. 내가 당한 거 생각하면 진짜 용서할 마음 추호도 없다. 생각할 때 여러분 어떻게 반응이 나와야 맞습니까? 피식 웃겠죠. 비웃겠죠. 가당치도 않다. 내가 절대로 용서 안 한다. 내가 당한 거 생각하면 너도 그대로 당해봐라. 안 그렇겠어요? 이게 일반적인 상식이에요. 일반적인 상식. 내가 너 때문에 당한 거 생각하면 나는 도무지 용서 안 된다. 화가 난다. 당연하지요. 이게 당연한 반응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요셉은요. 이미 용서하기로 결정했고 또 그들이 와서 진정으로 용서를 구할 때 눈물을 흘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요셉은요. 한참 울고 나서 형제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그것이 가장 핵심이라고 생각하고 무엇보다도 창세기 50장까지 창세기 가장 두께를 많이 차지하는 성경이지만 여기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뽑으라면 저는 이 본문을 뽑을 수 있습니다. 그만큼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고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깊이 한번 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로 여러분 같은 마음으로 19절부터 21절까지 한번 천천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요셉은 우리 신앙인들이 마땅히 보여야 할 태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도무지 이 상황, 이 현장에 내가 주인공이라면 절대로 용서 못합니다. 내 평생 억울하게 살았던 세월을 생각해 보면 도무지 형제들을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평생 죽을 때까지 정을 끊고 살아도 억울합니다. 그런데 신앙인이라면 분명히 요셉의 태도를 본받아야 되는데, 그렇다면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본받아야 될 내용은 무엇인가? 요셉은 자신에게 닥친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보았어요. 모든 시선의 초점이 하나님에게 맞춰져 있어요. 그런데도 형들은 요셉을 몰라도 너무 몰랐던 거예요. 아주 심각하게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 요셉이 그런 미움을 품고 복수를 하는 것을 삶의 목표로 삼았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주셨을까요? 요셉을 대단한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높여주셨을까요? 평생을 두고두고 봐라. 내가 당한 거 그대로 갚아주마. 내가 이제 힘을 갖게 되었으니까, 애굽의 총리가 되었으니까 내가 가만히 두나 봐라. 아버지 이제 돌아가셨으니까 이제 볼 것도 없다. 이제 이 형제들 내가 가만히 두나 봐라. 얼마든지 보복할 수 있고 안 갚음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의 삶의 목표는 그것이 아니었어요. 그의 삶의 목표는 오로지 하나님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보복할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보복하지 않아요. 자, 그렇다면 오늘 이 19절부터 21절까지를 보면 요셉이 붙들고 있는 핵심 가치가 뭐냐? 그가 용서를 할 수 있었던 그 핵심 가치가 뭐냐 하는 거죠. 첫째는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하나님의 소관. 하나님의 소관, 하나님의 손길. 이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냐면, 보복은 자신이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관이다. 하나님의 일이다. 이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지 않겠다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요셉이 형들을 용서한 것은 그들의 죄가 가벼워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여기서 대신하리까,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 앞에서 월권을 행사하지 않겠다 이야기예요. 그런 신앙의 고백을 갖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어떤 경우에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월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겠다라는 그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기 대신이라고 하는 것은 타트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를 쓰는데, 이 타트라고 하는 것은 무엇의 아래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무엇의 아래.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는 아래에 있는 존재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결코 우리는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는 저 아래에 있는 존재예요. 그런데 저 아래에 있는 존재가 하나님을 대신하려고 판단하고 보복해요. 심각한 거죠. 요셉은 절대로 그의 핵심 가치는 뭐였냐면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소관을 잊지 않았어요. 요셉은 이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월권하지 않겠다고 고백했던 거죠. 스스로 보복하라는 생각은 하나님 앞에서 월권을 행사하는 거예요. 모든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다 아셔요. 하나님 다 아셔요. 내가 무엇 때문에 억울한지, 무엇 때문에 답답해하는지,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는지 하나님 다 아세요. 여러분, 여기서 저는 특이한 것을 하나 또 발견했어요. 오늘 성경을 깊이 묵상하고 내용을 읽어보면 요셉은 한 번도 자기 입으로 용서한다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한 번도 자기 입으로 요셉이 용서한다는 얘기 써있지 않아요. 왜요? 자신은 용서할 수 있는 자리에 있다고 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모든 권한은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께서 이미 용서하신 일이라면 나는 순종하고 따르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사랑 여러분, 이것입니다. 내가 보복하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받은 대로 그대로 갚아주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소관입니다. 하나님의 소관이에요.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어요. 하나님 다 아십니다. 내가 무엇 때문에 억울했는지, 무엇 때문에 힘들어했는지, 무엇 때문에 오해를 받았는지 하나님 다 아십니다. 두 번째는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그 요셉의 핵심 가치는 뭐였냐면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께 맡김. 보세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하나님은 얼마든지 악을 선으로 바꾸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저는 다시 한번 또 집중하여 보기를 원하는 것은 뭐냐면 물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분명히 그렇게 바꾸십니다. 그런데 악은 어디까지나 악이잖아요. 악은 어디까지나 악이란 말이에요. 사라지는 게 아니란 말이죠.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요셉은 형들의 악을 선으로 바꾸신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보았기 때문에 용서하고 악을 선으로 대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일반적으로 하면 내가 악한 행동으로 내가 피해를 봤으면 나도 역시 악한 행동으로 피해를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분을 믿었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보았기 때문에 요셉은 악을 악으로 대하지 아니하고 악을 선으로 대응했다는 거예요. 놀라운 거예요. 여기서 이 바꾸사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하샤브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하샤브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뜻이냐면 깊이 생각하다, 깊이 고민하다, 깊이 고안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깊이 생각하셔서 성찰하셔서 악을 선으로 바꿔주셨음을 보여주는 단어입니다. 그냥 대충 용서해라 그게 변한 거다. 그렇게 사는 게 변한 거야.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깊이 생각하시고 깊이 고민하시고 깊이 성찰하셔서 그래서 용서하도록 악을 선으로 바꾸셨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 자신의 감정을 따르기보다 하나님의 뜻을 철저히 따르기로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맡긴 거예요. 보복은 내가 해야 속이 시원하잖아요. 내가 받은 대로 그대로 갚아줘야 속이 시원한데 그런데 요셉이 하나님께 맡길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깊이 성찰하셔서 깊이 고민하셔서 그래서 악을 선으로 바꾸신 일이라면 그렇다면 저도 역시 그대로 철저히 하나님의 뜻에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결정이에요. 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핵심 가치는 뭐냐? 요셉이 붙들고 있는 그 세 번째 핵심 가치는 사랑의 실천입니다. 사랑의 실천.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요셉은 형제들을 용서했습니다. 용서는 위로입니다. 용서는 죄책감이 사라지게 만듭니다. 용서는 자신감을 다시금 불어넣습니다. 용서는 회복을 이야기합니다. 용서는 관계의 회복을 이야기합니다. 여기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다 한 것은 용서를 넘어서 악을 선으로 갚겠다고 하는 것을 강조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사랑의 실천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용서도 훌륭하지만 악을 선으로 갚는 것은 더욱더 위대한 행동입니다. 또요,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얘기하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했다. 여기서 이 간곡한이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는 레브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레브라고 하는 단어는 뭐냐면 심장을 얘기해요. 심장. 다시 말해서 심장을 꺼내줄 만큼 진지하게 심장을 꺼내서 보여주듯 진지하게 용서하겠다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위로가 되는 거죠. 그냥 건성건성으로 그래 용서한다 내가 용서해 이런 게 아니라 진짜 그 진정성 있게 마치 심장을 꺼내어 보여주듯이 그렇게 진정성 있게 용서를 선언할 때 위로가 된 거죠. 형제들이 엄청난 위로를 받은 거예요. 그런데요, 오늘 우리의 눈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들의 눈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나를 괴롭게 만들고 부당하게 대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원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 언젠가는 반드시 내가 기어코 되돌려 주리라 하는 생각하면서 기회만 엿보고 있습니까? 같은 뱃속에서 태어난 형제들끼리도 위로보다 다툼과 갈등으로 혹 지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우리도 요셉과 같이 용서함으로 자신감을 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결국 우리의 눈이 하나님께 맞춰줘야 합니다. 하나님께 맞춰줘야 돼요. 우리의 모든 순간은 하나님 앞에 놓여져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장에는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십시오. 그렇다면 가족들을 아직 용서하지 못한 것이 있으십니까? 내게 상처를 준 성도를 아직 용서하지 못한 분이 계십니까? 그러면 어떨까요? 미움으로 살면 괜찮으십니까? 보복하면 속이 시원할까요? 그대로 갚아주면 내가 받은 만큼 그대로 되돌려주면 좀 마음이 좀 편할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손길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악을 선으로 바꿔 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실 누가 제일 힘들까요? 용서 받아야 될 사람일까요? 용서해야 될 사람일까요? 용서 받아야 될 사람이 제일 힘들어요. 오늘 본문에도 누가 제일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악을 행한 형제들입니다. 오히려 요셉은 평안합니다. 왜 그럴까요? 모든 순간이 하나님 앞에 놓여져 있고 하나님의 손길 안에 머물고 있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속상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다 아십니다. 억울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다 아십니다. 수근수근 귀담아 들을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다 아십니다. 우리네 삶은 이리저리 꼬여 있습니다. 마음의 상태도 많이 뒤틀려 있습니다. 야곱처럼 그렇게 심하게 꼬이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렇다고 요셉처럼 그렇게 속 시원하게 풀리지도 않는 인생을 우리는 살아갑니다. 특히 가족이라는 이름, 성도라는 이름, 한 교인이라는 이름 때문에 많이들 꼬여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럴 때일수록 무엇보다도 깊이 하나님의 뜻을 보아야 합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꼬인 그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손을 보게 되어 용서하는 행복 누리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가 가득하게 하시고 이젠 치욕스러운 과거는 끊어버리게 하옵소서. 우리네 삶은 이리저리 꼬여 있습니다. 마음의 상태도 많이 뒤틀려 있습니다. 서로 미워하고 중상모략하고 음해하는 일로 인해 너무나 억울하고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언제 어디서나 모든 일에 있어서 용서함으로 하나님을 대신하는 일은 결코 하지 않게 하옵소서. 그렇게 하는 것이 나와 가족과 이웃의 비극을 막고 공동체의 불행을 줄일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랴 이 말을 우리 마음과 입에 항상 담고 삶으로써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와 용서와 만 가지 은혜를 누리는 양정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님은 나의 죄함을 전하겠습니다. 주님은 나의 죄함을
주님은 나의 죄와 주셨으니 나도 형제의 잘못과 부족함
용서하기 원하여
용서하기 원해요.
내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주 날 사랑하셨으니
나도 자매의 모습 있는 그대로
나도 자매의 모습 있는 그대로 사랑하기 원해.
다시 한번 주님은 나의 죄와 허물
주님은 나의 죄와 모두 사해 주셨으니 나도 형제의 잘못과 부족함 용서하기 원해요.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주 날 사랑하셨으니 나도 자매의 모습 있는 그대로 사랑하기 원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주님의 말씀 마음에 품고 세상에 나가십시오. 혹 어린 시절 받은 상처로 부모님을 여전히 용서하지 못하고 사십니까? 혹 자식이 준 깊은 상처 때문에 자식을 용서하지 못하고 살고 있습니까? 형제를 통해 받는 피해 때문에 형제를 용서하지 못하고 증오하고 살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을 용서하는 마음을 달라고, 더 이상 분노와 증오의 사슬에 얽매이지 말고 주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증오의 사슬을 끊어내십시오. 하나님, 과거의 상처를 되새김질하며 영혼과 몸과 마음이 병들어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용서함으로 자신감을 주는 천국 가정이 되시길 부탁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어떤 억울함과 어려움을 당하고 시련을 겪을지라도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고 그를 사랑하는 자에게 가해지는 어떤 악이든지 선으로 바꿔주시는 자비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하나님의 용서의 사랑을 서로 용서하고 용서받음으로 나누며 살게 하시는 성령의 교통역사 하심이 우리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용서함으로 자신감을 주는 가정이 되어 주께서 주시는 참된 위로와 평강과 축복으로 살아가기로 다짐하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민족과 세계 위에 한국교회와 영정교회 나갈 비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